흔히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올게 왔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올게 왔다.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천도했던 것이 대체로 BC 1000년이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기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남왕국, 북왕국 통틀어서 거의 4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BC 721년경에 망하고 그 후에 명맥을 유지해오던 남왕국 유다도 드디어 망하게 되었다, 망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별 유쾌하지 않는 내용이고 썩 그렇게 쉽게 아멘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걱정하셔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만약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치 못하고 그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다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날 때가 올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앙 잘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누누이 강조해서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이렇게 가르친 말씀의 핵심이 신명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파행이 거듭되고 왕들이 나타낼 때마다 역사가 소용돌이치고 어떻게 생각하면 단 한 사람의 왕도 온전하지 못한 채 권력 가지면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실 이게 언제 망하나 언제 망하나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위태위태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드디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역대기 하의 마지막 부분과 거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 특히 이 시기의 역사는 구약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여러 부분, 여러 곳에서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들이 잘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역대하도 읽고 예레미야서도 같이 읽으시면 이 역사에 대한 전체를 잘 파악하기에 도움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이 열왕기하 24장에 세 왕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또 그 뒤에 이름이 비슷한데 여호야김 왕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야김 왕은 대체로 BC 609년에서부터 598년까지 약 11년간 재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호야긴은 598년에 왕이 되긴 했는데 3개월 겨우 자리를 지키다가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 시드기야가 왕이 되게 되는데 시드기야는 597년에서부터 586년까지 11년간 나라를 유지하다가 드디어 586년에 이르러서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모든 왕실 가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으로 길게 이어져 오던 유대 왕국의 400년 넘는 긴 역사가 드디어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이야기인데 그 세 왕에 대해서는 조금씩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우리 다 대답을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런 내용들을 다 역사서라고 분류하거든요. 역사 이야기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역사서라고 말하는 사무엘 상하 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전기 예언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분명한 역사인데 왜 예언서라고 분류하느냐, 예언서라고 제목을 붙이느냐 그렇게 물어본 그분들의 대답은 이건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기록했으면 뭐 정치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군사 외교적인 측면 이런 다양한 조명을 했겠지만 이 역사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본 역사, 예언자의 입장에서 보았던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역사는 그냥 단순히 과거 사건을 나열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역사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예언서라고 분류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그분들은 주장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사에는 반복되게 되는데 그 좋은 일은 좋은 일을 통해서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게 되고 나쁜 역사는 나쁜 내용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하시게 되죠. 옛날 그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악이 개하사이다.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다 나에게 선생이 된다. 그런 뜻이죠. 선한 사람 보면 나도 저렇게 착하게 돼야지 해서 그 사람이 내게 선생이 되고 나쁜 사람 보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해서 그 사람 역시 내게 교훈을 준 선생으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 역시 역사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교훈을 많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 앞에 왕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의해서 폐위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전해지는데 그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형이었던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이 여호야김이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추대되어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나라는 외교권이나 국정의 자주권을 상실했죠. 왕을 세우는 일이 강대국에도 이집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 유대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러던 시대였으니까 나라는 이미 나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 채 마치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린 그 상태의 나라가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본래 이름은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애굽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왕으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 끝에서부터 세 번째 왕인데요. 이 왕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 열왕기서에나 역대기에나 예레미야서에나 좋은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망가던 시절이니까 좋은 내용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안간힘을 써본다거나 죽기를 각오하고 무슨 뭐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회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을 참 힘들게 했던 왕으로 기록됩니다. 우선 보시면 23장 35절 말씀 마지막 23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보시면 바로 느고가 예루살렘 쳐들어와서 벌금을 매깁니다. 유다 왕국에게 자기들에게 저항했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데 나라에 그 돈이 없어요. 그때는 이미 여러 차례 전쟁하고 전쟁하고 하는 탓에 나라 안에 있던 국고가 거기 탕진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가져올 길이 없었네. 그걸 다 백성들에게 부과해서 세금으로 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각 백성들이 사람의 그 명대로 액수를 금액을 정해가 다 부과하니까 그 시기에 백성들이 그런 돈을 부과할 능력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나라의 힘이 없으면 나라의 힘이 없으면 왕도 힘이 없어지게 돼.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백성들에게 이런 경제적인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까지 또 지게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걸 막아내지 못했던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징수한 금액을 얼마나 힘든 돈이겠습니까? 왕이 또 착복을 합니다. 중간에 가로채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 말씀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거두온 돈을 불의하게 왕이 사용합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그 돈을 착복하기도 하고 또 국가의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될 임금을 그 임금을 주지 않고 품삯을 주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26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를 처형합니다. 이때 처형된 선지자가 우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왕이 이런 정책을 잘못하는 이런 시기가 되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백성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에 백성들의 짐만 무겁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걷어낸 세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째 선지자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용감하게 그 죄를 지적하죠. 그러니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우리야 선지자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치적 망명을 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몇 피난을 도망을 가서 애굽에 숨어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그 우리를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역사를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다 망해버린 나라 임금이 남아있는 권력 무슨 끄트머리 조금 힘이 있다고 그 힘을 가지고 선지자를 살해하고 하는 이런 그릇된 일들을 반복해 나갑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레미야 36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책 태우는 사건, 일명의 분서 사건이죠.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위기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자 하고서 율법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 듣던 모든 중신들이 크게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왕이 들어야 된다. 왕이 이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왕을 모셔놓고 바룩 선지자가 그 말씀을 낭독합니다. 난 두세 장 읽으면 왕이 면도칼 가지고 책을 북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또 죽기를 무릅쓰고 왕이여 들어소싸고 또 말씀 읽으면 읽은 그 말씀 또 칼로 찢어서 자기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매우 역행하는 일만 거듭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몰락의 경주로 몰아넣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만 사람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으로 좀 전에 BC 609년에 왕에 대해서 598년까지 재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간 중에 큰 정치적인 격변들이 생깁니다.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거예요. 그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벨론과 이집트와 아수르가 나라의 존망을 결국 한판 벌이는 전쟁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전쟁을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갈그미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북부 지방의 유프라테 강이 흐르고 있는 그 시리아 최북부 지역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이 갈그미스 지역인데 여기까지 이집트의 군대가 올라가고 동쪽에 있었던 바벨론 군대가 이쪽으로 전격해오고 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조금 남아있던 세력인 아수르 세력과 바벨론과 이집트가 중동지역 전체 패권을 두고 마지막 결전 벌이는 장소에 이 갈그미스라는 곳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BC 612년에 이미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이 생겨가지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서는 수도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조금 남아있는 잔존 세력이 남아있을 뿐이었는데 이 잔존 세력과 바벨론 세력과 그리고 이집트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갈그미스 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609년에 BC 609년에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 전쟁에서 바벨론과 이집트가 승부를 내지 못합니다. 하도 양측이 강하게 격돌했으니까 어느 쪽도 완승을 거두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비로소 아수르는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되고 바벨론과 이집트만 이 중동 지역의 패권을 두고 남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전쟁하게 되는 것이 BC 605년 세 번째 갈그미스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비로소 바벨론이 이집트를 완승하게 되죠. 이집트를 완전히 격퇴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24장 7절 말씀 보시면 24장 7절 이렇게 말했죠.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이제는 애굽이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완전히 바벨론이 천하의 대권을 다 장악해버린 것이 BC 605년경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이전에 606년에 이 갈그미스 전쟁이 생기기 1년 전에 바벨론이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도 이미 거의 나라 안에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빼앗길 만큼 다 제1차 포로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제1차 포로가 606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포로되어 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 같은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가 이때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605년에 갈그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이집트를 격퇴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천하가 다 바벨론 치하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3년 정도 바벨론에게 잘 맹종하고 따라가다가 3년쯤 지난 다음에 바벨론을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반역한 일이 나타나게 되니까 바벨론 왕은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이때 이 여호야김도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 사실이 역대하 3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쇠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야김 시대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도 공격당하고 왕도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주인공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 왕 바벨론을 끌려간 그 왕의 아들인데 16살 때 즉위해서 3개월 정도 왕위에 머물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머물렀으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3개월 동안 18살짜리 어린 왕이 3개월 동안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외세의 엄청난 풍파에 밀려서 정신없이 3개월 지나다가 끝나게 되고 마는데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598년 BC 589년 두 번째 침공을 해옵니다. 그리고는 이 짧은 3개월 동안에 나라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엄청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14절에서부터 보시면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과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러니까 나라는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왕족들 다 끌려갔죠.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 다 끌려갔죠. 기술자들 다 잡아갔죠. 그러니 나라는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명목상으로 나라이지 이미 나라가 아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598년의 제2차 바벨론 침공 때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인조 대왕이 우리 저 병자호란 때 남한사승 앞에서 굴욕적인 항복선을 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12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항복하러 나갔다는 겁니다. 항복하러 나갔는데 그 항복하러 나간 왕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버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저항할 수 있거나 이것을 역사를 되돌려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이게 저력이 남아있거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하고 잡혀가 끌려가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등장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옹립이 됐다가 11년간 왕 아니 왕으로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587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해체해버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허가 된 도시로 방치된 채 오랫동안 버려진 도시가 되는 역사적인 아픔을 크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 왕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전개되는데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이런 재앙이 임했나라는 거죠. 물론 긴 역사 과정이 처음에 망할 때가 됐다, 올 게 왔다, 터질 게 터졌다 그렇게 보았다면 긴 역사 동안 누적되고 누적된 죄와 부패의 양이 엄청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왕으로 세워진 세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를 보시면요. 23장 27절 보십시오. 23장 37절입니다. 23장 37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난국의 시대 왕이 그래도 유다 왕국의 왕인데 그 곁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게 그 사람의 통치 11년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24장 9절 말씀 보시면 24장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비하고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실까요? 24장 19절 말씀.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세 왕에 대한 이야기 역사적인 평가가 딱 한 줄이에요. 꼭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어쩌면 나라를 되돌릴 순 없었을지 모르지만 불가항력적인 역사적인 격변은 찾아왔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런 시기에 나라를 맡았던 왕으로서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망해도 믿음을 지키자라고 호소한다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사람도 똑같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 변명의 여지 없이 동정의 여지가 없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두 같은 백성이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처분하실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처분 앞에 서 있는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마지막까지 해야 될 것은 신앙의 회복.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보기 위해서 만보리를 치는 그 노력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보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애국자들이 순국하잖아요. 순국하면서도 나라 망하는 것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렇게 마지막까지 나라를 되살리는 일에는 실패했지만 그렇게 순국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자존심이 살아나고 위로를 받고 후세 교훈이 되게 되고 또 그런 그 피 흘림이 쌓이고 쌓여서 나라를 되찾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당시 왕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악을 더할 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상에 더 이상 동정의 여지가 없는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 회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와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눈물과 피와 땀을 보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 지킵니다. 하는 이 마지막 결연한 의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작은 나라 유다 왕국이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의 큰 대제국에 마음먹고 덤벼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참 어려운 일이었겠죠. 그런 가운데 더 아쉬운 것은 나라는 또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신앙을 굳게 지켜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빼앗기면서라도 마지막까지 신앙은 지켜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그 훗날의 영광이 우리에게 극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